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심화 과정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런 건 심화 과정이지만 일과를 마치고 다들 피곤하신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듣는 거니까 큰 부담 없이 그냥 좀 논다라는 기분으로 강의에 임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워 보이더라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질문을 나중에 하시고 또 수업 시간에 잘 이해가 안 된 거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보통 제가 1, 2주 안에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하시고 오늘 이제 자유인과 노예, 헌법 속에서의 관계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볼 텐데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은백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백희가 누구냐? 이 터보 은백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고 난 뒤에 넬슨 만델라를 이어서 제2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젊었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도 아프리카 민족회의, 그러니까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 가장 거대한 이제 차별 철폐 운동 집단이었던 그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중요한 간부였고 거의 넬슨 만델라와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도 이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위해서 생애를 바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싸운 지위가 있기 때문에 넬슨 만델라를 뒤이어서 그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람이 취임하기 전에 그 아파르트 헤이트 시절, 즉 노골적인 흑백 차별이 있던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균 수명이 67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이제 은백희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칠 무렵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평균 수명은 53세 정도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은백희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당시에 한참 문제가 됐던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에이즈 발병이 되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그 당시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제 막 그 전부터 에이즈는 있었지만 이제 대중적 확산이 되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우리 은백희 대통령께서는 에이즈란 없다라는 신념을 취하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이즈라는 징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몸이 허해져서 나타나는 징후이고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것이 전염되는 병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어디서 그런 신념을 얻었냐? 이 은백희 대통령께서는 인터넷을 보고 이 신념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국시로 삼아서 에이즈는 HIV로 전염되지 않는다. 국시로 삼고 이 HIV로 전염된다는 이 주장은 누가 하느냐? 이것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윤을 얻기 위한 음모다. 그리고 이 HIV 가설을 바탕으로 이 콘돔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국제 구호 단체나 국제 의료 단체에서 주장하고 내부에 이제 그 에이즈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제 시민 단체들도 주장했는데 여기 대해서 은백희 대통령은 이것은 흑인의 인구 숫자를 줄이려는 백인의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콘돔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콘돔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HIV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에이즈 치료법을 홍당무와 마늘을 섞어가지고 이 음용하게 되면 에이즈는 낫는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에이즈 다 늘려가지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8%가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15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망한 사람이 전체가 100%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에이즈 사망자가 50%입니다. 그리고 전체 그 흑인 중에 에이즈 감염자는 20%가 넘는데 백인 중에는 에이즈 감염자가 0.3%도 안 돼. 즉 백인들은 엄격히 대통령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흑인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왜 서두에서 하느냐? 이 인간 사회에는 터보 엄격히와 같은 것이 많다. 즉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자신이 선의를 보이고 희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사고의 올바름과 정확성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선의만 믿고 그리고 사실의 문제에 규범적 당위를 드러내거나 규범적 당위의 문제에 사실을 드러내서 이 타당한 논증들을 휘틀어 놓으면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엄백희와 같은 행태들이 여러 군데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심화 과정이 아닌 기본 과정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일종의 도덕 속물들,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희생하고 있다, 희생하고 나는 이런 도덕적 우위에 있다. 이 도덕이라는 세계의 질서에서 내가 이 우위에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발언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옳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담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은백희 대통령이 된다. 왜냐하면은 흑인 인구를 줄이려는 백인의 업무다, 아니면 다국적 제약 회사의 업무다 이런 말들은 되게 전형적인 저항의 논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옳음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화 과정에서 이야기할 것들도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편견 없이 한번 논리를 따라가보고 거기서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논증 자체로서 대해야지 곧바로 직관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엄백희 대통령 이야기를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가 자유인과 노예, 자유인과 노예,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핫했지만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된이 관통죄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관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70, 80%가 반대한다.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의견과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제 관통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A와 B가 결혼을 했는데 A나 B 중에 한명 또는 두명 각각이 C, D와 이제 상간을 했을 때이 B와 D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형사처벌을 받느냐 마느냐는 A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A가 유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용서해준다 이러면은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처벌받지 않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고소권을 행사하겠다 이러면은 이 둘은 이혼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혼을 무조건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처벌받는 이게 관통죄의 구조인데. 이제 관통죄가 합헌이냐 위헌이냐?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 질문,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좋냐 나쁘냐? 이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행위, 금지되는 행위가 나쁘면은 이 금지시키는 거는 좋은 거고, 이 금지되는 행위가 좋은 것이면은 금지시키는 게 나쁜 게 되기 때문에 좋냐 나쁘냐 문제, 또는 내가 어느 쪽에 심리적으로 끌리느냐 이런 문제로 보통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좋냐 나쁘냐 재판소라고 하지 왜 헌법재판소라고 하냐, 아니면 끌리느냐 재판소라고 하지 왜 헌법재판소라고 하냐, 이 질문에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 간단한, 어찌 보면 간단하지만 사실은 이 규정을 두고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이제 합헌 판결을 거의 다섯 번 했을 거예요. 다섯 번을 해오다가 마지막 최근에 이제 한 번 위원이 나온 건데, 이 다섯 번 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역사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어쨌든 한통제와 합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싹 바뀌었단 말이지. 바뀌었으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간통죄의 경우에 합헌의 논거와 위헌의 논거가 있을 것이다. 합헌의 논거와 위헌의 논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게 토론 같은 거 시키면은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한테 토론 같은 거 시키면 웬만한 거는 다 뽑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헌의 논거,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는 논거는 일부일처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일부일처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의 존속과 유지, 이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신뢰, 배우자가 신뢰한 것으로부터 생기는 그런 법익이 있고,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나쁜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인 나쁜 행위를 억제시킨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위헌 논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생활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 사생활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 그리고 이혼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을 오히려 유지하는 효과도 별로 없고 혼인을 오히려 파탄시킨다. 뭐, 그 다음에 형벌의 과도한 남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 바꿔서 할 수 있죠.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하지만 공익에 비춰봐서 여기 우리가 방금 열거한 이런 일부일처제의 유지랑 그리고 이 배우자의 관계, 신뢰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봐서 공익이 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러한 사생활 제한은 적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뭐 형벌의 과도한 남용이라 했는데 이것은 매우 적절한 제한이지 과도한 남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 과도하냐 적절하냐 이거는 결론부에 가는 이야기지 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다섯 번 판결해 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근거들의 상충, 이 세상 사회 쟁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건 한쪽에만 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들은 별로 없죠. 보통 말을 만들어내면 다 양쪽에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렇게 근거가 상충하는데 나는 이 한 입장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 있고 저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도 다 알겠어. 그리고 나는 이 입장을 체크했단 말이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사람들과 공정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나는 힘주어 강조한다. 나는 이쪽의 근거들이 극히 중대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쪽의 근거들이 매우 비중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봤자 말만 바꾼 거죠. 말만 바꾼 거고, 그러면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극히 중대하다. 이쪽은 사소하다. 이렇게 말만 바꾸면 되니까, 이 수사, 레토릭만 바뀌고, 결론은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스캔들. 이 스캔들이란 말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온 말입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수 이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지 그 경계를 걷는다. 여기까지가 이성이 다할 수 있는 능력이고 여기는 이성 너머에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경계를 걷는 작업을 우리가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책 제목만 보면 아 순수한 이성을 막 까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칸트가 쓴 비판이란 말은 특수한 경계를 걷는 거야. 칸트 이전의 형이상학자들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공간은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골몰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명제 각각의 찬성 측면과 반대 측면에 있어서 각각 그럴듯한 논거들이 제시될 수 있죠.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칸트가 보기에 이것은 이성의 경계 바깥의 문제를 이성을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사실 지 마음대로 다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스캔들이 발생한다. 스캔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립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을 그럴 법하게 양쪽에 논증 같이 우열,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 어느 쪽이 논증이 더 우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없게 서로 대치시킬 수 있을 때 그때 스캔들이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가 권리 논증의 스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자유인으로서 서로를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 스캔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거 별일 아니다 이것은 그냥 원래 그런 것이다 하고 넘어가면은 그건 자유인과 자유인의 관계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쪽이 끝까지 납득할 수 없다는데 이성적 논증으로 이걸 납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숫자가 많았다. 그럼 이쪽은 숫자가 적으니까 이쪽이 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A는 자신의 자신이 원하는 삶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다수일 때만 자유롭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자유는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좌우되게 되겠죠. 이런 진술에 의해서 그 자유의 조건이 규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자기하고 우연히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그냥 전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행위가 허용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우연한 조건에 의해서 잘 처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노예랑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노예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조선 시대에 외거노비라고 있었어요.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우리 마당 쓸고 이렇게 돌 세야 하는 사람들은 솔거노비이고 외거노비들은 보통 그 양반이 이제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에 소작을 붙이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땅에 소출이 나오면은 일정 부분 자기가 먹고 살 거는 하고 나머지는 양반에게 바치는 거야. 그래서 외고 노비도 노비이기 때문에 양반이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어떤 부담을 더 부과시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출을 많이 나게 하려면은 인센티브도 좀 줘야 되고 이런 거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솔고 노비에 비해서 제약을 덜 받았던 거지. 양반이 마음만 먹으면 X를 못한다 또는 Y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진술이 되지 않습니까? 자유의 조건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비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양반의 자의에 의해서 자의, 자의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는 의지죠. 영어로는 arbitrary will, 임의적인,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자유가 규정되기 때문에 노비인 거죠. 이 양반을 우리가 다수라고 바꿨다고 해서 노비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캔들을 해결을 해야지 자유인으로서 서로를 대우하는 것이 된다. 스캔들을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더 이상 저울 언유에는 시달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의의 여신이다 이러면은 항상 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고 무게를 재본단 말이죠. 그럼 뭘 무게를 재볼까? 뭐 형벌 쪽에서는 이제 죄의 무게를 달고 이쪽에 이제 정의다 이 사람이 이제 응고 받을 만한 죄의 값이 있고 이쪽에 이제 저지른 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10년이냐 20년이냐 사형이냐 이런 관념이 하나가 있고 정의의 여신이 이제 형벌 양형을 정하는 문제 외에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서 관통죄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런 문제에 정의의 여신 언유를 들이대면은 근거의 무게들이 이쪽이 더 무거우면은 합헌이 되고 이쪽이 더 무거운 위헌이 되고 이러는데 이게 옛날 사람들 생각이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만든 언유고 옛날 사람들이 만든 메타포고 이미지이고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갇혀 있을 필요는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무게 언유를 빼고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논증을 사고해야 될 것이냐? 관문으로 한번 사고하면 어떨까? 관문. 관문을 열려면은 이제 문을 열려면 이제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관문을 지나가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쇠를 가지고 열쇠로 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문을 이제 다 부숴가지고 없애는 방법이죠. 문지기를 죽여버리거나 관훈장이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문지기를 죽이는 방법이었죠. 이 관문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열쇠에 맞는 것이 우리가 논거다. 논거라는 것은 어떤 명제의 참 거짓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말하는 거죠. 이 논거가 딱 들어맞는 논거를 넣으면은 관문이 탁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과되고 이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고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관문이 그러면 뭐가 관문일 거냐? 관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원리일 것이다. 원리. 우리가 한 사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서 적용되는 거부할 수 없는 원리. 우리 대표적인 게 인간 존엄 원리 이런 게 있죠. 인간 존엄 원리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원리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관문을 열쇠로 열어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부수고 가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하나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려고 한다. 의사가 되려면은 의대를 나와서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관문을 통과하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의대를 안 나오고 Catch Me If You Can 이 영화에처럼 그냥 의사 가운을 훔쳐가지고 청진기를 달고 의사인 척 한다 그러면은 관문을 그냥 발로 부수고 나가거나 뛰어넘은 게 불가하다. 또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에 돼야 되는데 최근에 뉴스에 난 사람처럼 어디 침입해가지고 시험지를 했다 그러면 관문을 이제 제대로 통과한 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제 성폭력범이 있다. 성폭력범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한다. 우리 법률에는 화학적 치료라고 되어 있어요. 치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합헌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형을 살리는 것 외에도 이 주사를 맞춰가지고 이 주사에 의해서 성욕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주사를 계속 맞게 해서. 이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그러면 또 합헌 측과 위헌 측의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들이 있는데 이쪽에는 뭐 성폭력 범죄 방지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처벌 기능의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쪽에는 일단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익이 더 크냐, 아니면은 이쪽에 그 신체의 자유나 이런 쪽에 기본권적 법익이 더 크냐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했을 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 성폭력 범죄자를 강제로 이제 화학적 거세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서 이쪽이 더 무겁다, 저쪽이 더 무겁다. 너는 왜 이것을 더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느냐? 네 정신이 잘못되었다. 이걸 더 생생하게 느껴봐라. 이쪽 사람은 아니다. 이쪽을 더 생생하게 느껴봐라.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데가 없다. 실시하는 데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자기가 가석방을 빨리 받기 위해서 동의에 의해서 법을 받는 거고,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그냥 국가가 명령해서 주사하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고, 세계에서 있든 없든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세계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마이웨이를 가서 그게 오르면 하는 거지. 그럼 또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처벌 적격이란 무엇이냐, 처벌 적격. 이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이 대상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치료 대상을 성충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 사람이 성충동으로 인해서 정신병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자라면은 처벌을 못해요. 왜냐하면 정신병에 걸렸으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통제를 해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지, 예를 들어서 누가 떠밀어가지고 뒤에서 누가 떠밀어서 앞에 사람을 떠밀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지하철 레일에 떨어졌다 이러면 나는 나를 통제한 게 아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소인이 잘못돼가지고 그게 이제 자라면서 발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환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게 돼가지고 이게 거대한 개미 외계인인 줄 알고 이렇게 쳤는데 그 사람이 사람이었던 거지, 개미 외계인이야. 그러면은 치료를 받지 처벌을 안 받거든요. 물론 강제 치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강제 치료를 하려면은 처벌을 못 하고, 강제 치료를 하면은 처벌을 못 하고, 처벌을 받으면 강제 치료 적격이 없는 거죠. 이 두 개가 모순되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치료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신체 완전성을 높이는 행위를 우리가 치료라고 하죠. 신체 완전성을 높이는 행위, 내가 냉장염이 걸려서 냉장을 떼어내면은 더 이상 안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종의 펑셔닝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종의 전형적인 기능을 수행하게끔 되면은 신체 완전성이 높아진 거고, 수행을 안 하면은 신체 완전성이 낮아진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가 못 움직이게 되면은 그거는 신체 완전성이 낮아진 거지 높아진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있는 사람들에게 화학적 거세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야 내가 치료됐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치료의 개념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로 우리가 치료가 정당성이 있으면은 있으려면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 어떤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이 말기암 환자가 치료를 받을까 말까, 말기가 아니라 초기라도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강제로 수용해서 암 치료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치료라는 것은 자신의 신체 완전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동의해야지만은 위법 행위가 안 되는 거죠. 만약 동의를 안 하는데 강제로 이제 의사가 치료를 하면 의사가 불법 행위, 감금죄와 상해죄를 저지른 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처벌이란 무엇이냐? 처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처벌이라고 했을 때,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이라고 했을 때, 처벌이라는 것은 범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동등하게 자유로운 관계에 있는데 이 지위를 무시하고 이 사람에게 가해를 가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한 특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침해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다시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복구기능과 응고기능과 제3자의 기능이 모두 있단 말이죠. 이걸 부인하게 되면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문제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법익을 침해시켰다. 침해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어떤 욕구를 만족시켰다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성범죄자라면 자기가 혼자 집에서 스스로 어떤 욕구를 해결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이 성욕을 갖고 있다. 성욕을 갖고 있다는 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관계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런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성욕을 갖고 있으면서 굳이 이렇게 침해를 했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침해하지 않도록 이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지 그 행위를 잘못한 거지 이 사람이 신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욕은 모든 사람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 신체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처벌 적격이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벌이란 무엇이냐로 봤을 때 절도범의 처벌은 그 사람이 손이 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자기 것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취했다는 데 있고 횡령범의 사기꾼의 문제는 그 사람이 지능이 있다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왜 지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는 그 잘못된 생각에 있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성범죄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어떻게든 준수한다는 것을 보이면서 이 제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어야지 관문에 맞는 열쇠를 제시해서 이제 열쇠로 열고 관문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아 그래 이거 다 안 맞는다. 우리 헌법이 기반하고 있는 우리 형법 구조와 처벌 적격, 치료의 성격, 그리고 처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원리를 전부 다 무시하는 제도는 맞다. 그렇지 말이야. 여기서 추구하는 성범죄 방지라는 이익이 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논증하기를 포기한 것에 불과하죠. 왜냐하면은 다른 것에는 이런 원리들을 다 이야기해서 우리 사회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근거로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건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관문을 그냥 발로 부수고 넘어가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문 심사를 해야 되는데 관문 심사에서 이 세워지는 관문과 거기에 맞는 열쇠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논거가 있죠. 논거 뭐 영어로는 케이스라고 그러고 독일어는 알구먼트라고 그러는데 논거가 이렇게 쌓여서 주장들을 만들어내고 이 주장들이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그 구조를 우리가 논거 구조라고 그러죠. 이 논거 구조의 정확한 자리에 논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관문 심사로 그러니까 여기에 열쇠가 되는 논거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200만 원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200만 원을 빌려줘서 A가 B에게 200만 원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냈어요. 나는 2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판사 재판을 하는데 B가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논거를 제시한단 말이죠. 논거를 제시한데 나는 갚지 않아도 돼. 난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 법적 의무가 없다. 왜냐? A가 너무 못생겼기 때문이다. 진짜 못생겼다. 아니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아니 보통 못생긴 게 아니고 진짜 못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진짜 못생겼다. 이 논거가 자리가 맞지가 않죠. 이 둘이 소개팅을 했고 이제 주선자가 너 왜 안 하냐? 좀 더 만나고 진짜 못생겼다. 이거는 자리에 맞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자기가 정말 이제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만날 의무는 없단 말이죠. 근데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못생겼다. 못생겼다. 이 사람 종교가 나와 다르다. 저 사람 출신 지역이 나와 다르다. 이런 것도 다 안 맞는 논거예요. 열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열쇠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열쇠가 되는 건 뭐냐? 갚았다. 안 빌렸다. 이런 것들이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열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갚았으면 영수증이 있어야 될 거고 그 형식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식과 자리에 맞는 걸 제시해야지 안 제시하고 그냥 못생겼다 그랬는데 판사가 오케이 이래가지고 돈 갚을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대우한 게 아니죠. 그냥 이 B가 마음대로 제시한 아무렇게나 툭툭 던진 그런 말에 지위가 흔들리는 노예와 비슷한 상황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죠. 첫 번째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은백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은백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각자 지지하는 결론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이것이 비중이 더 크다. 극히 중대하다. 이러면서 자신의 선의를 강조할 때 은백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양측 모두에 대립하면은 그것이 권리 논쟁의 스캔들을 발생시키는데 어느 쪽이든 납득할 수 있는 증거는 근거는 되지 못하고 그냥 내 쪽에서 열거한 사안들이 더 극히 중대하다 이렇게 하니까 스캔들이 발생하는 거죠. 스캔들을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자의에 놓이게 되는 거고 자유인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죄 은유, 저울 달아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관문을 열쇠로 열어야 된다는데 이 관문을 열쇠로 여는 것은 그 관계에 적합한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 적합한 열쇠, 논거, 갚았다 또는 빌리지 않았다 라는 그런 논거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헌법적인 주장에서 이런 적합한 논거들은 어떻게 가려내? 우린 직관적으로 이렇게 가려냈죠. 이 사례에 있어서는. 근데 헌법적인 문제에 가면은 그렇게 직관적으로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서로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A와 B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가 이제 예배를 보러 가요. A가 예배를 보러 가는데 B가 와서 딱 막아선단 말이죠. 딱 막아서서 예배 보러 못 간다. 그러니까 왜 당신은 예배 보러 갈 권리가 없다. 내가 딱 막겠다. 근데 당신 못 간다. 왜 못 가냐고. 나 예배 보러 갈 거라고. 그러니까 B가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는 첫 번째로 과학에 어긋난다. 과학에 어긋나고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킨 적이 많다. 그리고 어떤 삶의 지침으로서도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예배 보러 갈 법적 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 믿는 종교에 반대하는 그럴 법한 권리들을 막 열거를 했단 말이죠. 열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간다. 이제 법적 권리가 없다. 이런 A가 납득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시한 논거들은 전부 B 스스로가 왜 이 종교를 믿지 않고 자기는 왜 예배를 가지 않느냐, 또는 친구에게 야 너 그 종교 믿지 마라 라고 권고하는 논거는 될 수 있어도 A가 지금 예배 보러 가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권리는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각자 자기의 종교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죠. 법적으로. 그 B가 이제 다음날, 다음주에 또 와가지고 A를 또 막았었어요. 이번엔 뭐냐? 저번에 막았었는데. 아, 이번에 시장이 명령을 말했다. 시장이 명령을 발포고 했는데, A가 믿는 이 X 종교 예배를 보러 가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발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장은 그런 권한이 없다. 시장은 내가 여기 예배 보러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 주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시장이 명령을 발표했고 또한 앤드 이 시의 다수의 시민들이 X 종교를 엄청 싫어한다. 90%가 싫어한다. 그래서 당신은 예배 보러 갈 법적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납득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나의 지위는 시장이 어떤 말을 자의적으로 했건 또는 다른 시민들이 싫어하건 좋아하건 여기에 좌우되는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넷째 주에는 또 예배 보러 갔더니 B가 뭐라 그러냐면은 법률이 드디어 공포가 됐다. 의회 국회에서 X종교의 예배 보러 가는 것을 금지하는 X종교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 이제 너 더 이상 네가 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 못하는 법률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야? 법대로 하라고. 법률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와 이런 법이 나오다니 이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죠. 이 법률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 B가 이제 국가 측의 법무부 이제 그 소송 대표자, 소송 수행자로 왔어요. 그러면서 이 법률이 합헌이다. 합헌이다. 합헌인데 그 이유는 뭐냐? 첫째, 과학에 어긋난다. 이 종교는. 그 둘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종교 소속 성직자도. 셋째, 삶의 지침으로서 설득력이 없고, 넷째, 시민들 다수가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예배 보러 가는 것을, 이 종교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이 종교를 예배 보러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러면서 이 논거를 제시해요. 이 논거들은 이 저울에서 논거들이 하나하나 더해질 때마다 무게가 이렇게 차근차근차근 내려가서 이 합헌을 입장을 강화하는 논거이냐 아니면은 전혀 자리에 맞지 않아서 이 자리가 아니야. 마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 내놔라 그랬는데 너 못생겼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전혀 자리에 맞지 않는 논거냐는 거죠. 어느 쪽이겠습니까? 자리에 맞지 않는 논거죠. 자리에 맞지 않는 논거다. 왜냐면은 이 논거들은 전부 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각자가 어떤 종교를 추구할지를 결정할 때 쓰이는 논거이지 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논거는 아니란 말이죠. 이 합헌이라는 거에서 우리 헌법에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 그리고 국교 설립이 금지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헌법에 이 종교의 자유를 해석을 위헌이라는 쪽이 똑바로 못하고 있다. 이 멍청한 사람들아, 여기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수행을 할 자유다.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이 배운 해석을 거치면은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종교의 자유다. 그러니까 너 위헌 의견이 마지막으로 이 헌법적인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이 헌법적인 관계도 무너진다. 왜냐하면 이 헌법에서 규정된 문헌 자체가 이렇게 해석돼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주장에서 틀린 것은 만약에 우리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이나 자유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불평등하고 부자유한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해석에는 X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평등한, 동등한 시민의 지위에 있는 것을 대우하지 않고 나온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평등 자유라는 헌법적 관계 이면에는 근본적인, 더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 그게 바로 평등하고 자유는 의사소통 주체로서의 관계다. 평등하고 자유는 의사소통 주체.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주체가 왜 우리가 규범 주장을 할 때 중요한지를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는 제가 지금 말을 계속 하고 있지만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소리를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호적 담당자 앞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호적 공무원 관청에 가서 호적 담당자 앞에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러 갔단 말이죠. 결혼해서 가서 호적 담당자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배우자로 맞아들이고 결혼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가 예라고 말했어요. 예라고 말할 때 예라는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동시에 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 뭘 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고 있죠. 결혼을 한다라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행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야 내가 너 이사하면 도와줄게. 그래 내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이사를 하니까 도와줘.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비워놓고 이사를 도와주겠다. 이러면은 그 말을 하면서 약속을 하고 있죠. 그냥 이런 행위들을 한다. 행위를 수행한다. 그냥 말을 하면은 의문을 발화하는 동시에 행위를 수행한다는 거죠. 이 행위 수행의 측면을 우리가 발화 수반적 행위라고 보통 화용론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행위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며 나는 서울이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 문장 사이에 의미론적 모순은 없다. 의미 자체는 뭐 크게 모순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며 수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미 자체가 모순되지만 서울은 한국의 수도인데 나는 그냥 서울이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주장 행위를 만약에 진지한 주장 행위다. 진지한 가짜가 아니고 진지한 주장 행위로 봤을 때 이 앞부분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라는 것도 사실 주장이죠.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까지만 말했지만 이것도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진술하고 뒷부분은 서울이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는 반대의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수행을 하는데 하나는 수행 A를 하고 다른 하나는 수행 not A를 하는 모순이 발생한 수행적 모순이 발생한다. 이걸 수행적 모순이라고 한다. 수행적 모순이라는 것은 말로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사회적 행위가 되는 조건을 어김으로써 이 말하는 명제 부분 부분의 참 거짓을 타당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서 행위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행위가 타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행위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변호사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절도죄 유죄입니다. 3년형을 선고합니다. 이러면은 제가 방금 한 말은 재판 선고 행위로서 유효한 행위입니까? 유한 행위가 아니죠. 왜냐면 조건이 안 갖춰졌잖아요. 조건이 갖춰지려면은 이 사람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기소가 돼야 되고 공판 절차를 밟았어야 되고 공판 절차도 다 적법하게 밟았고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이 돼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판사라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비로소 타당한 행위, 유효한 행위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주장을 하거나 규범 주장을 할 때도 이것이 사실 주장으로서 유효하고 규범 주장으로서 유효하려면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스스로 부인을 해버리면은 이건 더 이상 유효한 사실 주장이 아니고 더 이상 유효한 규범 주장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여기 빨간색이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파란색이다. 빨간색이 보이는데 이것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보이는 증거와 모순되는 것을 자기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사회적 행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규범 주장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해야 될까? 규범 주장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선고행위나 약속행위가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 성립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그러죠. 약속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가 다짜고짜 가가지고 제가 당신을 내일 채찍을 100대 때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면은 그게 약속행위가 됩니까? 약속행위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죠.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동의가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 약속이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 그냥 자기가 의지하는 바를 욕구하는 바, 의지하는 바를 그냥 일방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약속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경고는 될 수는 있어요. 내가 내일 채찍 100대 때리러 가겠다. 경고는 될 수 있겠지만 약속은 안 돼요. 왜냐하면 채찍을 100대 맞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 이 사람이 거기에 동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약속한다는 행위는 약속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약속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불발, 미스파이어 됩니다. 불발됩니다. 마찬가지로 규범주장에서도 규범주장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 조건을 탐구하면은 이 조건을 어긴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조건에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조건을 어긴 주장은 부적합한 주장, 그러니까 맞지 않는 논거고 조건에 맞는 것은 적합한 논거. 우리 아까 채권 채무관계에서 조건에 맞는 것은 그 채권 채무관계에 적합한 논거, 돈을 갚았다 논거지 조건에 맞지 않는 논거, 이 재판에서 항변으로 적합하지 않은 저 사람 못생겼어요는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를 가려내면은 우리가 열쇠가 되는 논거와 열쇠가 되지 않는 논거, 그래서 관문을 열 수 있는 것과 관문을 열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쉬는 시간 이 되었으니까 쉬는 시간 잠시 우리가 머리 아프게 했는데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교시에 이야기했던 것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권리 논증을 할 때 근거가 양쪽에서 제시가 되는데 그 근거를 그냥 무게가 더 무겁다. 이쪽 근거가 훨씬 더 중대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서로 입장이 평행선만 달릴 뿐이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그걸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다수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지위가 흔들리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고 서로를 자유인으로 대우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울 언유를 버리고 관문 언유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자유인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원리가 있고 이 원리가 관문을 세우고 이 원리에 들어맞는 논거를 제시를 할 때 관문을 통과할 수 있고 그래서 타당한 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뭐 채권 채무 관계에서 열쇠가 되는 논거와 아닌 논거를 알아봤고 그럼 이 원리를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라는 것이 제시를 하는데 헌법 규범에서는 어떤 관계가 이런 원리를 제시를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 예배를 참석하러 가는 사람을 막는 그런 예시를 살펴봤죠. 그래서 그 예시에서 위헌이다 합헌이다 그 문제로 결국에는 쭉 논의가 올라가게 됐는데 그 합헌 논거로 이 관계를 무시하는 헌법적인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인데 이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적합한 논거가 아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헌법 규범 주장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행위냐에 대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회적 행위는 타당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타당하지 않는 예로 우리가 너를 내일 채찍으로 100대 때리겠다 약속한다 라는 행위가 약속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갑자기 절도죄로 선고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사회적 행위가 타당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서 그 의문을 말하고 발화해야 되는데 이 조건도 충족 안 하고 말하게 되면 이 사회적 행위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이나 아니면 선고 행위의 경우에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규범 주장의 경우에는 조건이 그 조건이 무엇일까? 그 규범 주장에서의 조건은 바로 상위 관계를 준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예 계약을 맺었어요. 노예 계약을 춘향이와 몽룡이가 맺었다. 그래서 춘향이가 몽룡이의 노예가 되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사인을 딱 했습니다. 사인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춘향이가 노예로서의 서비스를 뭘 제공을 할지 목록도 해가지고 계약서에 기장도 짓고 인감 도장도 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비스를 한 몇 달은 했는데 몽룡이가 이제 노예주로서 너무 오만방자해져가지고 춘향이가 이제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이 노예 계약에 의하면 도망가면은 채찍 30대를 맞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법원에다가 인신 인도 청구를 했습니다. 인신 인도 청구. 춘향이의 인신을 나에게 인도하라라는 이제 청구 취지로 인신 인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사가 이 사건을 보니까 이 노예 계약이라는 것을 유효로 볼 것이냐, 무효로 볼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노예 계약이 유효라면은 유효한 계약을 집행을 하게 해줘야 돼요. 유효한 계약은 집행을 하게 해주고 무효인 계약은 집행을 못한다. 우리가 그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임금 소송이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야간 근로하고 휴일 근로하고 그 야간 휴일 아니라도 이제 시간에 근로를 한다. 그러면은
평소에 받는 거의 1.5배, 그리고 야간이나 시간의 근로가 합쳐지면 2배, 야간 휴일 시간에가 합쳐지면 2.5배, 이렇게 된다. 그럼 곱하기 X가 되는데, 이 X가 통상임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시간당 받는 임금에 1.5, 2.5배를 줘야 된다. 왜 이런 규정을 근로기준법에서 했을까? 왜 했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좀 휴식하고 살아야 된다. 휴식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번아웃 되고, 너무 일만 하면서 살면은 그 시간, 우리가 하루에 8시간, 24시간 중에 8시간 자야 되고, 8시간 자기 개발도 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활동할 수 있는 시간 16시간밖에 없는데, 계속 침범을 하게 되면은 이 시간 값은 더 비싸다는 거죠. 더 비싸다. 그래서 이게 대한 응당한 대가를 줘서 이 사람을 추가로 일을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일시켜라,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통상임금에 1.5배를 주라, 2배를 주라, 그리고 뭐가 통상임금이다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있단 말이죠.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정해졌어요. 근데 이 통상임금을 원래 1시간당 100을 받는데 1시간당 50으로 통상임금입니다 라고 우리끼리 정하자, 이렇게 해서 노조랑 사용자랑 이렇게 둘이 도장 딱 찍어 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또는 개인 대 개별 근로자 대 사용자가 도장 딱 찍어 가지고 50만, 그러면은 실제 원래 1.5 곱하기 x 해야 되는데 x가 50%로 내려가니까 실제로는 평소에 일할 때보다 시간에 근로할 때 덜 받게 되겠죠. 이 시간에 근로할 때 덜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 자체가 이 침범하면 할수록 더 싼 값에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새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더 많이 부려먹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유인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에도 안 좋고 일자리 나누기에도 안 좋고 이 사람들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도 안 좋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딱 정해놓고 이게 어긋나는 합의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효로 하면은 이게 50만 통상임금으로 봅시다. 이게 무효니까 100이라는 게 그대로 살아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 100을 곱하기 한 그대로 줘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50만으로 계산을 해서 줬는데 100을 해서 줘라 해서 나오는 게 통상임금 소송이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서로 그때 말로 직접적으로 말해가지고 합의한다고 해서 이 관계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상위 규범에 비춰봐서 하위 규범에서 정한 관계가 상위 규범에 합치하느냐, 상위 규범에 맞느냐, 이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임의법규는 강행법규보다 하위 규범이죠. 그래서 뭐 통상임금도 있지만 여러분들 요새 이런 계약서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옛날엔 대학에도 그런 그 약정서를 쓰고 입학을 했습니다. 여성들이 결혼하면은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그걸 약속을 했다. 또는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또는 징계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또 도장 찍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요새 만약에 결혼하면은 퇴사 또는 퇴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요걸 이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사장이 너 결혼했으니까 약속한 거 딱 어기면은 퇴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 해서 근로자 지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고를 했어요. 그러면 해고가 유효 하나를 다투니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또 하겠죠. 그러면 이게 판사가 이 사안을 다룰 때 보려면은 이 사람 둘이 약속했다는 이 하위 규범,
하위규범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상위규범에 비춰봐서 이 하위규범이 유효한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남녀평등고용법에 저런 약속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그걸 강행법규로 정하고 있어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약속으로 그걸 달리 만들 수가 없다는 말이 통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예계약이 유효냐 아니냐는 상위규범에 비춰봐야 되는데 이 상위규범은 그보다 상위규범 이게 법률이 있으면은 뭐 시행령도 있고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헌법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종일관 이 하위규범의 관계는 상위규범의 관계에 비추어서 맞는 것이어야 되고 그것도 계속 올라서 헌법까지 계속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헌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고 해석할 때 하위규범을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춘향이와 몽룡이가 헌법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해석하는데 우리가 노예계약을 맺었으니까 헌법적인 관계가 노예계약, 노예와 노예주의 관계를 이렇게 해석하면 앞뒤가 바뀐 거죠. 왜냐하면 이 하위규범이 도대체 이 상위규범에 비춰서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이렇게 유효한 것이냐 유효하지 않은 것이냐를 따지는데 이게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삼아가지고 이걸 다시 해석해버리면 성결 문제 요구이고 순환 논리를 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위규범은 이 하위규범의 관계에 의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최상위규범인 헌법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의해서 해석해야 되냐. 그거는 바로 의사소통 주체들의 관계다. 의사소통 주체들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규범주장을 할 수 있는 관계다. 근데 규범주장이 유효하려면은 그 규범을 규범주장이라는 건 뭐냐? 규범주장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규범주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규율할 우리의 관계를 규율할 원칙으로 이것을 양당사자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에서 승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규범주장이 성립하려면 승인할 지위가 전제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을 때 동창회장을 X로 선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동창회장으로서 이제 회비도 굳고 원래 그 사람한테 돈 줄 일이 전혀 없는데 동창회장이 되었기 때문에 동창회비를 그 사람 통장에 꽂아준단 말이에요. 동창회장이다. 그래서 회비 내라 이렇게 독촉도 할 수 있고 이런 지위가 생기는 거죠. 하위 지위가 생긴다. 이 하위 지위는 상위 지위에 근거한데 그 상위 지위는 동창회의 회원이라는 회원이라는 상위지위에 근거를 하는 거죠. 이 동창회 회원이라는 상위지위가 없으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인된 규범은 하위지위를 근거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 학교가 다른데 학교가 다른데 XX고등학교 동창회장을 여기서 선출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 강의실에서 그러면 여기 동창회 회원들 그걸 승인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닌데 아무리 뽑는다고 해봤자 그 선출 행위는 유효하지 않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규범을 승인한다는 건 뭐냐? 규범을 승인한다는 것은 그 규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면은 이 받아들이는 주체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주체여야 된다. 왜냐하면은 불평등하고 부자유한 지위를 먼저 전제로 하고 A와 B가 궁극적인 지위가 A가 더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A가 원하는 규범은 뭐든지 다 승인되는 결론이 이르겠죠. 그럼 B는 애초부터 의사소통 주체로서의 지위, 즉 규범을 승인할 궁극적인 지위를 박탈당한 채로 A가 뭐라 뭐라 말하면은 그게 다 자기 지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이 규범을 승인했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뭐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힘의 발현에 대한 의지의 표명, 힘의 발현,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힘을 한번 행사해 보겠다. 너 힘 없지? 나는 힘 있어.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힘을 행사해 보겠으니까 잘 알아둬 하는 하여튼 내가 이렇게 힘을 발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의 표명일 수는 있어도 규범 주장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규범 주장의 조건인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주체의 지위라는 전제관계, 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주체의 지위 관계가 규범 주장의 조건인 거죠.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지 규범 주장을 유효한 행위로서 사회적 행위로서 할 수 있죠. 이 조건을 부인하면은 그 사람은 채찍을 100대 때리는 것을 약속합니다 하는 것처럼 약속의 조건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적 모순을 범하게 된다. 즉 규범을 승인할 지위관계를 부인하면서 그런 규범을 승인할 지위를 전제로 해야지만 유효하게 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를 부인하면서 그 행위, 그 전제를 삼아야 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수행적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했으면은 아까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최고규범인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궁극적 의사소통 주체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를 부인한 거죠. 그는 다수들이 뭐가 바람직하고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결정할 대신 결정할 지위에 있다. 그래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불평등한 지위관계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건 규범 주장이 아니고 다수가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힘을 이렇게 한번 발휘해 보겠다라는 노골적인 의사의 표명이지 그건 규범 주장 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위다라는 거죠. 강도가 와가지고 난 너희 집을 이렇게 훔칠 예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규범을 승인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초를 찾았다고 할 수 있죠. 즉 궁극적 의사소통 주체의 지위를 전제로 해서 헌법, 법률, 뭐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으로 내려오는 이 관계가 이 관계 어디 중간에도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 헌법적인 지위 또는 궁극적인 이 헌법적 지위를 해석할 때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규범 주장을 승인할 수 있는 지위를 부인하는 명제가 투입되면은 그 투입된 규범문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규범문을 뒷받침 삼아가지고 전개되는 논증은 거짓을 끼워넣어가지고 논증이 전개됐으니까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적합한 논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합한 논거와 부적합한 논거를 가려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사례를 살펴볼 텐데 이 사례가 자유권에 관한 사례입니다. 자유권에 관한 사례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법적으로 자유로운 지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법적으로 자유로운 지위에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법적으로 자유로운 지위에 있다는 관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법적 자유에 대한 분석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걸 자세히 알아봐야지 이 관계, 헌법에서 정하는 이 자유인과 자유인 사이의 관계, 이게 뭔지 알면은, 그걸 알면은 이 관계에 어긋나는 것, 뭐 노예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신 종교를 결정해 주는 관계라든지 이건 자유인과 자유인의 관계에 어긋난다.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우리가 노예 계약이라든지 대신 종교를 결정해 주는 이건 상당히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근데 까다로운 사례들도 있다. 까다로운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대충 생각하면은 터보 은베키가 되겠죠. 그래서 터보 은베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실체화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실체화의 오류. 펠러스 오브 리피케이션. 실체화의 오류라는 것은 우리가 실체가 아닌 것, 서브스턴스가 아닌 것을 실체처럼 생각해서 무게를 재고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실체화의 오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철학자들이 애용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보면은 이 붉은 왕이 붉은 카드 왕이 이제
그 누가 오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I see nobody 이랬어요. I see nobody. 아무도 아니 보여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나도 노바디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눈에는 이상하게 노바디가 안 보이더라고. 노바디 그 놈이 얼마나 바른 놈인지 몰라도 참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무도 아니라는 놈을 나도 보고 싶다. 그 사람 이름이 아무도 아니를 나도 보고 싶다. 내 눈에는 아무도 아니는 보이지는 않는구나. 아무도 아니 보여요 이 말은 뭐냐면은 I see nobody라는 거는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앨리스가 어떤 것을 보고 있고 동시에 그 어떤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앨리스가 어떤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 구조에서 그냥 간편하게 약칭하기 위해서 이 말을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다.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다. 가 아닙니다. 를 간편하게 나는 아무도 아니 보여야 했는데 이 아무도 아니라는 논리식을 실체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와 평등이 마치 사과와 신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예산 제약을 가지고 사과를 많이 먹을까 신발을 많이 살까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일이 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너무 자유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너무 평등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이 자유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 평등이 줄어들고 평등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자유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 적절히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삼류인텔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삼류인텔리는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대충 들었던 개념들을 가지고 스스로 개념의 장을 만들어내서 막 자유연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럴듯한 결론에다가 그 개념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그럴듯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우리 사회는 삼류인텔리들이 너무 압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사고를 돕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건데 어떤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고 그 개념이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개념의 오용이 발생하고 개념의 오용이 발생하면 오성이 박탈된다. 오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오 이렇게 써가지고 지성할 때 성자를 써서 understanding. 오성이 다섯 오자가 아닙니다. 독일어는 Verstandni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개념을 오용하게 되면 오성이 박탈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필을 샀는데 연필이 없어졌다 그러면 오성을 우리가 감각 자료들을 질서 있게 조합해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고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아는 우리가 타고나고 습득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은 내가 부주의해서 연필을 어디다 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오성을 발휘한 게 있는데 어떤 개념을 잘못 받아들였다. 요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요정이라는 놈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살금살금 다가와서 우리의 물건을 훔쳐서 어딘가 숨겨놓는 애들이다. 이 개념을 받아들이면은 아 요정이 내 연필을 가져갔구나 하는 잘못된 결론에 이끈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을 평등은 동일성의 강요다. 평등은 동일성의 강요. 자유는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 마음대로 제약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받아들이면 평등과 자유가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규범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규범을 준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동일성의 강요라든가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할 거는 우리가 그걸 규범을 준수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준수할 만한 이유가 없게끔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게 억지로 충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엉터리다. 삼류인텔리의 발상이다. 삼류인텔리의 발상은 개념을 오용해서 오성을
오성을 박탈하게 되고 오성을 박탈한 것은 바로 계몽의 상실이다. 카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논문에서 계몽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오성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의 오성을 다들 사용한다고 자신하지만 실제로는 다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다가 아웃소싱하느냐? 개념들에 아웃소싱한다. 자주 들어본 개념, 익숙한 개념, 사람들이 그 관계를 마음대로 규정했던 그 개념에 아웃소싱하고 그 개념들의 연세를 따라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고는 스스로의 오성을 사용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보면은 자유와 평등이 만약에 그렇게 실체적으로 충돌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체 사태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사과와 신발. 사과는 신발적인 과일이다. 이렇게 못 말하죠. 왜냐하면은 신발이랑 사과는 서로 별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모든 국민은 평등한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갖는다. 그러니까 자유를 평등하게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은 어떻게 자유로운 관계에 있느냐는 그 관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지 자유와 실체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평등한 국민들은 서로 자유로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명세하는 개념들은 실체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일 수 없다. 왜냐하면 사과는 신발적인 과일이라니까 사과를 신발적이게 보유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유를 평등하게 보유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유랑 그걸 갖다가 실체적으로 충돌하는 걸 다루게 되면은 IC Nobody에서 Nobody를 실체로 다룬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평등하게 자유롭다는 것이고 평등하게 자유롭다는 것은 A와 B가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유하지 않고 둘 다 평등하게 자유로운 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각자 할 수 있는 것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제약할 때는 서로가 승인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만 제약을 받고 그런 근거가 없으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등한 자유가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비좌절로서의 자유 그 다음에 비지배로서의 자유, 그 다음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비좌절로서의 자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 때 그걸 못하게 되면 부자유하다는 거죠. 홉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A, B, C, D, Z가 있는데 A, B, C를 이 사람이 하고 싶어요. 몽룡이가 ABC를 하고 싶은데 이 ABC를 못하게 법적으로 막았을 때 몽룡이는 부자유하다. 근데 몽룡이는 ABC 하고 싶은 생각만 있지 E부터 Z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현실 세계에서 전혀 없다. 나는 그거는 옵션이 좋지 않은 선택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원래 하고 싶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막아도 몽룡이의 자유는 전혀 침해된 바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뭐 실제로 하고 싶은 거하고 상관해야지 내가 하기도 싫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역설에 부딪힙니다. 역설. 어떤 역설이냐. 몽룡이는 마음만 바꿔먹음으로써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몽룡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ABC 중에 B와 C가 지금 있고 A라는 선택지만이 남아있어. 몽룡이는 A를 제일 하고 싶다고 자기 자신을 적응시켜서 마음을 바꾸면은 이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정신마저 권력자 법질서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는데 자유롭게 됐다고 하니까 더 엉터리가 되는 거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배교는 법으로 처벌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 종교를 수행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돼요. 법으로 처벌돼요. 근데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자랐으니까 전부 이슬람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겠죠. 현실 세계에서. 그럼 이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보장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조건 하에서, 제약된 조건 하에서 적응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에게 B, C, D, E, F, Z까지 선택지가 막혀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막혀있는 걸 포착 안 하면 권력자가 아주 혹독하게 정보를 제약시켜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 그런 선택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게끔 세뇌시키면 그 국민 더 자유롭게 된다는 셈이 되기 때문에 비좌절로서의 자유는 자유 개념으로서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비지배로서의 자유다. 비지배로서의 자유. 예, 여러분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화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공화주의. 공화주의. 리퍼블리커죠.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자유를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정의하는데 비지배로서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예속관계에 있는 우리가 타당한 근거가 없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이유로 인해서 자유를 제약받지 않을 때에는 자유를 제약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여기 이렇게 해도 자유는 제한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일반 사인과는 달리 그걸 다 언론 보도를 하게 된다. 언론 보도를 하게 돼도 그래서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제한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유 제한이 정당한가? 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 제한이 정당한가 이렇게 물으려면 그 제한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이 자유가 이만큼 있었는데 제약됐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당하기만 하면은 자유 제한이 없으니까 이 자유 제한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자유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자유 제한을 말할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논쟁이 생략되어 버리죠. 논쟁이 생략되어 버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논증을 통해서 규범을 납득시켜야 되는데 시작부터 논쟁이 생략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핏 보기에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로 충분하다.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은 X가 주체 X가 Y라는 Z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Y라는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다 이렇게 하고 이 법적 자유를 이야기하려면 Y가 법이면 되는 거죠. 법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X가 Z라는 행위를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어쨌든 자유가 제한된다 포착할 수 있고 또한 이 자유 제한이 있어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자유 제한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논증을 통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근데 자유 제한을 정당화하는 논거는 그럼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삼류 인텔리들의 영향에 의해서 생각되기로는 자유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면 가치의 효율성도 있고 GDP도 있고 뭐 평등도 있고 정의도 있고 평화도 있고
뭐 각종 네, 다 있는데 자유만 너무 추구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적절히 균형을 맞춰서 하면은 자유의 질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스캔들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규범 주장으로서 맞지도 않다. 여러분들이 이 규범 주장을 맞지도 않다는 것을 알려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균형을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의 자유. 문화생활의 자유가 있고 경제성장이 있다. 문화생활의 자유만 너무 추구하면 경제성장이 또 문제가 되니까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이 정말 맞다면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듣고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 중 한 명에게 한 달에 얼마 버냐고 그래서 200만 원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오늘부터 나의 노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당신에게 500만 원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00만 원과 당신의 여가 생활의 자유를 형량해 봤을 때 비교해서 이렇게 무게를 재봤을 때 300만 원이 더 크다는 거죠. 300만 원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한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300만 원과 여가 생활의 자유가 어느 게 더 중요하냐를 결정할 근본적인 지위를 박탈당한 거죠. 그러니까 설사 다수가, 국민의 다수가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은 법적인 근로의 의무를 지고 모든 사람들은 11시간, 12시간씩 일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하자. 법적 의무로 하자. 그래서 다수가 이걸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일까 합헌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균형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나중에 반대하게 될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문화생활과 경제적 이득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스스로 결정할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가 침탈당했다.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여기 다수를 구성한 사람들이 대신 결정해줬다는 거죠.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 한 명에게 여러분은 오늘부터 나의 노예다 이러면서 제안한, 대신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신 결정한. 그러니까 자유 이외의 어떠한 가치를 들어서 이런 것은 실체의 오류를 보면 정의, 평화, 평등 이런 건 실체예요. GDP나 효율, 이런 어떠한 가치를 들어서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근본적인 지위를 제한하게 된다. 근본적인 결정권을 찬탈하게 된다.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노예로 만들게 된다. 근데 자유라는 것은 항상 그 자유를 보호할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표할 자유가 있다. 투표할 자유가 있는데 이 투표할 자유가 있다면 투표소에 가가지고 투표함에 넣기까지 이 행위가 부당한 이유로 간섭받지 않아야 되겠죠. 여러분 투표하러 가는데 너 투표하러 가고 너의 투표 성향이 야권 성향이야? 그러면 내가 너를 투표하지 못하도록 때려 눕히겠어. 그래서 마구 때려가지고 투표하러 못 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그러한 행위 경로, 투표하러 가는 사람 마구 때려 눕혀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행위 경로가 금지되지 않으면 투표할 자유는 보장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 행위 경로를 금지한다는 것이고 이 행위 경로는 이쪽에서만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도 금지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유를 확정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들의 경계도 같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일 확정이 된다. 합일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자유는 1인칭 관점에서 크기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관점에서 이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자유를 이유로 해서 더 나은 자유를 이유로 해서 제한될 만한 행위 경로인가. 그래서 이 행위 경로를 제한함으로써 더 나은 행위 경로가 열리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즉 자유의 전 체계, 전체 체계를 강화하는 이유만이 근본적인 결정권을 탈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인 결정권을 탈취하면은 의사소통 주체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를 부인하는 거고
의사소통 주체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를 부인하면은 그것은 규범 주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주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자유 이외의 것을 이유로 제한될 수가 없고 그것은 오로지 자유를 이유로 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유 이외의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건 자유의 문제로 환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들은 결혼 퇴직제를 금지, 지금 결혼 퇴직제가 무효로 된다는 거예요. 무효. 이거를 계약의 자유 때 평등이라든지 남녀 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냐면은 결혼 퇴직제가 허용되고 집행되는 사회를 생각해보세요. 허용되고 집행되는 사회. 그러면은 이 허용되고 집행되는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 X의 결혼과 and 노동을 취로 취직해서 노동할 적합적 자유 같이 동시에 행사한다 의 자유는 사용자의 자의에 달려있다. 이게 법질서 L1에서 이제 결혼 퇴직자 금지되니까 무효로 되니까 여성노동자 X의 결혼 and 취로할 자유는 사용자의 자유와 무관하게 열려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자유가 축소된 상태에서 즉 사용자의 자의에 의해서 매개양이 결부돼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둘 열려있으니까 자유가 확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이유로 해서 사용자의 계약할 자유를 제한하는데 사용자의 계약할 자유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결혼과 노동의 적합적 자유도 행사하고 자기 몫은 자기가 이미 행사하고 자기 결혼하는 말든 사용자 자기 마음이니까 여성 노동자의 결혼과 노동의 자유를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자기가 대신 행사한다. 자기 마음에 들면은 결혼까지가 했지만 뭐 어떤 걸 해줄게 또는 애초에 계약서를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얘는 두 몫을 행사하고 여성 노동자는 한 몫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요. 자유의 불평등이 있는 거죠. 불평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 각자 자기 몫 한 몫씩만 행사하는 관계로 갔기 때문에 자유의 전 체계가 강화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승인될 관계로 변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변환했을 때 자유와 다른 가치들을 그냥 막 뭉뚱그려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는 그런 문제들을 피하고 전부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훼손되었느냐 아니면 강화되느냐 이 질문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례 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동본 금혼 사건 이게 뭐 상식처럼 보이지만은 왜냐면은 나온지도 오래됐고 그쵸? 오래됐고 이제는 상식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리고 반대 의견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동성동본 금혼이라는 우리가 8촌 이내의 신조의 경우에는 지금도 민법에 의해서 혼인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혼인이 금지가 있고 근친혼이 되는 거고 이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의해서 문제된 건 뭐냐면은 이 8촌 이내가 아니고 8촌 초과 8촌보다 더 먼 사람들인데 그냥 우연히 동성동본이야. 그럼 동성동본이 좀 많습니다. 옛날에 그 양반 아니던 사람들이 다 양반 된다고 그냥 막 다 해가지고 사실은 뭐 그 관계도 없는 거고 또 여성 쪽의 혈족은 따지지 않죠. 그냥 남성 쪽이 같이 동성동본이냐고 그것만 따지는 거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문제된 게 뭐냐면 이제 동성동거의 전통문화다. 전통문화의 개성. 반대 의견 전통문화의 개성을 할 헌법적 의무가 국가에 있다. 우리 헌법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그 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전통문화를 개성 유지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전통문화의 개성이 정확하게 모르겠고 앞부분에 나와 있고 뒷부분에 혼인의 자유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반대 의견 뭐라 그랬냐면 혼인의 자유는 전통문화를 개성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 전통문화 그럼 동성동거는 전통문화다. 왜 전통문화냐? 국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사회 조선시대부터 오래전에 내려온 거라. 그러니까 이 전통문화의 개성이라는 공익이 혼인의 자유, 혼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혼인 자유라는 보호법익보다 더 크니까, 더 극히 중대하니까, 국가의 의무니까 합헌이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런 식이 아니에요. 혼인의 자유, 이 사람들 얼마나 슬프냐. 서로 사랑하는데, 물론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결혼도 못하고 혼인 취소가 되고 혼인신고 수리도 안 해주고. 정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너는 참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 나 그거 이해하는데 전통문화가 더 극히 중요하다. 이렇게 해보면 다시 평행선을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개선과 자신이 어떤 것을 자기가 유지 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며 또한 그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일과 자신의 생활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각자 자기 몫을 스스로 결정할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가 있어야 된다. 그 점에서 혼인의 자유를 해석해야지 다수가 받아들이는 전통문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혼인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혼인의 우리 아까 종교가 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그 종교를 행사할 자유가 바로 헌법에 정한 종교의 자유라고 했을 때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를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수가 받아들이는 전통문화를 개선하는 범위 내에서만 혼인의 자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이 8촌 이외의 친족, 8촌 이외의 동성동문과 혼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를 박탈한 이 사람들의 혼인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대신 행사해 주겠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유의 근거가 없다. 자유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근친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결함 이런 것은 자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함이 없는 존재를 세상에 오게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는 존재를 오게 하는 선택지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오게 되는 사람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건데 8촌 이외의 경우에는 그런 자유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틀린 논거다. 틀린 논거라서 위헌 의견이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볼 거는 숙취해소 금지 법률이 숙취해소 표시 금지. 이 우리가 술을 많이 먹을 때 즐겨 먹는 여명808이라는 그 숙취해소 음식이 있어요. 이 여명808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숙취해소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저번에 그 다큐멘터리도 나왔는데 여명808은 알코올 혈중 농도가 이렇고 여명808 안 먹고 그냥 물만 먹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 가면은 똑같아지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냈어. 그래서 숙취 해소 식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명808 적었더니 이거 하지 말래. 이유가 뭐냐 봤더니 숙취 해소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숙취 해소 식품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이 돼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술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숙취 해소 식품이라는 것을 이제 그 알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즉 뭐가 숙취 해소 식품이고 뭐가 숙취 해소 식품인지 숙취 해소 식품이 아닌지 이렇게 모르는 상태로 있어가지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건강대 국민 보건 건강대 이 자유 이렇게 해서 자유는 연구의 자유도 있고 상업의 자유도 있고 소비자로서 숙취 해소 식품을 이제 선택해서 먹을 소비자의 소비의 자유도 있는 거죠. 건강이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숙취 해소 식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술을 얼마나 먹을 것이냐 아니면 술을 그냥 자제하면서 먹을 것이냐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예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즉 내가 나를 무지한 상태에 가둔다. 무지한 상태에 누가 가둔다. 소수의 입법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식을 알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수의 입법자들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폭탄 만드는 방법도 아니고 숙취를 좀 빨리 해소하겠다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강제로 무지한 상태로 붙들기게 만들어서 건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나의 자유권을 대신 결정해줬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유권을 대신 결정해줬고 자유를 근거로 해서 제안한 것도 아니에요. 자유를 근거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자유는 오히려 행위 경로는 좁아지기 없어지기만 했을 뿐이죠.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표하러 가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투표하러 가는 사람을 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투표하러 가는 행위 경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이 연구한다 숙취 해소 식품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숙취 해소 식품이라고 알리고 판다거나 숙취 해소 식품이라고 알고 사 먹는다거나 하는 행위 경로만 몽땅 지워버리고 열리는 건 열리는 행위 경로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자유가 강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유가 강화되지 않으면서 자유를 축소한다는 것은 그 자유를 근본적으로 행사할 지위를 아무렇게나 대신 누군가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평등한 관계에 어긋난다. 그래서 숙취 해소 표시를 금지한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타당하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정치 헌금에 대해서 금지한 사례. 지금은 또 정치자금법이 바뀌어가지고 노동조합도 정치 헌금을 못하게 돼 있었는데 당시에 이 1999년도에 이 결정이 나왔을 때는 사용자 단체는 정치 헌금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용자 단체는 할 수 있었는데 노동자 단체만 못하게 했어요.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노동자 단체는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사용자랑 달리 노동조합은 돈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정치 헌금을 허용하게 되면은 노동조합의 재정이 부실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재정이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치 헌금을 금지시키겠다. 이게 하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게 또 두 가지였어.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다 인정을 해가지고 노동조합의 재정 건전성, 자주성 이렇게 놓고 노동조합의 정치적인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어디가 더 높냐 이렇게 해서 좀 결론이 안 난다. 결론이 안 나고 애초에 우리가 사용자에게는 정치 헌금을 허용하고 노동조합에게는 정치 헌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재정 부실을 이유로 삼는다면은 어떤 사람의 정치적 자유는 어떤 사람의 정치적 자유는 즉 돈을 소모하거나 어떤 비용이 드는 행위를 수반하는 정치적 자유는 그 사람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받아들여야지만 이것이 적합한 논거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사용자는 돈이 많으니까 정치 헌금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야, 너희는 내가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 돈 없는데 더 쓸데없는데 돈 쓰지 않게 내가 금지시켜줄게. 이게 성립한다면은 아니 사용자 노동자는 그럴 게 아니라 부자하고 가난한 자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빨리 노동해가지고 돈을 저축을 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이제 자기 몸으로 뛰어가지고 선거 운동하고 이런 것도 금지시켜도 되고 부자는 뭐 돈 여유가 많으니까 그런 돈도 마음대로 내야 되고 이런 것은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거죠.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거고 우리 헌법의 11조 2항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어떠한 이유로도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정치적 자유를 얼마만큼 행사할 수 있느냐를 그룹 관계의, 노동 관계의 지위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차등을 둔 것이기 때문에 평등한 자유 관계에 어긋나는 거죠. 그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해친다. 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자유연산, 삼유인텔리식 자유연산은 말은 그럴듯, 자주라는 것은 뭐냐? 자주라는 것은 스스로 자유를 행사한다.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를 행사해서 정치적인 우리가 기업 내부의 어떤 단체 협약이나 단체 협상, 단체 행동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에 헌금을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또한 우리 사회 경제적 지위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할 행위 경로를 막아버리는 궁극적인 결정을 누군가 대신함으로써 자주성이 높아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속해 있거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구성원들을 누군가가 대신 결정해 줘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지위로 보는 거죠. 누군가를 어린아이와 같은 지위로 보는 그러한 관계는 규범 주장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어린아이와 어른,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신의 궁극적인 의사소통에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가 없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른이 일방적으로 교실을 설파하는 것이지 승인받아야 할 규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규범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은 적합한 열쇠가 되는 논거가 볼 수 없어서 합헌 의견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헌이다.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더 해서 간통죄와 기간제 근로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통죄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처음에 이걸 다뤘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찝찝하겠죠. 그러면은 간통죄는 무엇이냐? 간통죄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예계약이 하위관계로서의 노예계약은 상위관계로서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예계약은 전면적 노예계약뿐만 아니라 부분적 노예계약도 말하는 것이다.
부분적 노예계약.
즉 부분적 노예계약으로 전면적 노예계약은 뭐 옛날 조선시대 노비나 고대 로마시대 노비처럼 그런 지위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부분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내가 감기에 걸리면은 죽이랑 핫초코를 사달라.
감기약이랑.
그리고 내가 부를 때면 언제든지 와야 된다. 이걸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형사처벌 받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갖다가 연인 사이에 많이 맺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 풍토로 굳어지니까 법에서 이 형사처벌, 이 감기약을 연인 상호 간에 갖다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든. 이 법을 만드는 순간 이것은 부분적인 노예계약이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노예계약.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체의 자유는 일부분을 이 사람에 이전한 거다.
물론 쌍방 이전하긴 했죠.
상호 노예 관계이긴 하죠. 근데 상호 노예 관계도 노예 관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체의 자유권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고 했을 때 A는 B에게 나에게 물을 떠가지고 오라고 하고 B는 그 물을 버려라고 네가 입을 대자마자 그 물을 버려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의 삶이 엉망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적 노예관계든 전면적 노예관계든 하위규범의 노예관계는 상위규범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지위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 간통죄는 무엇이냐?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 결정권을 전면적으로 배경적으로 이전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그 계약이 하는 채무나 하지 않는 채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보습 학원에서 시간 강사를 하겠다. 그 2년 딱 계약을 맺었어. 근데 2년 동안 시간 강사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나와가지고 3개월만 하다가 관두게 됐어. 1년 7개월을 못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1년 7개월 못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한다. 형사처벌을 한다면은 2년을 계약을 맺는 순간 이 사람의 직업의 자유는 전면적 결정권이 이 사용자에게 이전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분적인 노예관계를 창설한 것이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의 위헌 결정은
우리 사회의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거기서
바람직한 결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비중으로 생각하든 간에 위헌 결정이 규범 주장으로서 타당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법,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문제된 게 뭐냐면은 2년 기간제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뭐 6개월 해가지고 또 2개월 더 일했다. 그래서 2년이 넘으면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즉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보는 그런 이 법률이 문제가 됐어요. 그 법률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반대 의견 이제 법정 의견에서는 합헌이라고 봤고 반대 의견에서는 위헌이라고 봤어요. 위헌이라고 본 근거가 뭘까? 그것만 보면 이게 그럴 듯한 근거였다. 그것만 보면은
예전에는 이 법이 없을 때 기간제법이 없을 때는 기간제법이 없을 때는 이 노동자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든가, 기간제 갱신을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곳에 취업하든가, 이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든가,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두 번째, 기간제로도 계속 일하는 선택지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유가 세 개가 있었는데 두 개만 있으니까 자유가 제한된 거 아니냐. 그리고 자유가 제한된 거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자유 이외의 근거로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본적 결정권 탈취라 그랬단 말이야. 고용 안정을 이유로, 고용 안정이냐, 계약의 자유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이게 크다고 한 사람은 합헌 의견에 지지를 할 거고, 이게 크다고 한 사람은 또 위헌 의견, 반대 의견에 지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무기계약 전환이나 기간제 갱신, 이것이 그냥 무제한적인 선택지로 되어 있는데, 이 무기계약 전환이나 기간제 갱신은 결국 사용자의 자의를 매개로 제한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매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의가 그것을 허락할 경우에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사용자의 자의가 그것을 허락할 경우에만 기간제로 갱신된다는 건데, 이걸 이제 바꾼 거죠. 사용자의 자의를 떼어놔서 2년이 넘었을 때는 사용자의 의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고 하니까 사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열리는 행위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결혼퇴직제하고 살펴본 거야 마찬가지예요. 결혼퇴직제의 경우에 결혼퇴직제 실업상태에 있든지 놀든지 결혼퇴직제를 약속하고 일하든지, 결혼퇴직제 없는 곳에서 일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이제는 결혼퇴직제를 없는 곳에서 일하든지 실업이든지 한 가지만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은 자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용자의 자유가 결부된 상태에서 이걸 떼냈기 때문에 그만큼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 표현의 자유를 X의 표현의 자유는 그 남편의 자유가 허용하는 한 보장된다. 이렇게 한 거랑 그 남편의 자유가 허용되는 한 요거를 떼내버리면 자유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의 전체계 강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합헌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규범 주장의 문제를 결국에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훼손되었느냐, 아니면은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 복구, 강화하는 그런 구체화하는 정책이냐, 이거에 따라서 부적합한 규범 주장과 적합한 규범 주장을
구분할 수가 있고, 적합한 규범 주장은 우리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표현하는 원리에 맞는, 그런 관문에 맞는 열쇠를 논거로 제시하는 주장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논거로 제시하지 않는 주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노동상권이나 우리의 이 회사에서의 노동자의 어떤 권리에 대한 문제를 조명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에서 조명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고, 내가 사용자였으면 달라지고, 뭐 사람에 따라 이걸 더 중시할 수도 있고 저걸 더 중시할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노동자가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에 대해서 손해를 얼마나 배상할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업무방해죄가 목적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목적의 파업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다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의대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할 테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저런 주장을 할 테니까, 이게 뭐 의대의 이렇게 의견이 상충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만족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은 방금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본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와 관문의 열쇠를 여는 논거라는 논쟁 가치가 어느 쪽이 더 우월하고 어느 쪽이 더 열등한가를 판별해낼 수 있는 이 틀로 조명해보면은 좀 더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이 이야기를 받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규범주장을 하면서도 그 규범주장의 전제가 되는 조건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수행적 모순을 범하고 있고,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규범주장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 좀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질문 한 두 개 정도만 만약에 있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